소선지서 21번 메시지 요나 이방의 가장 악한 성에 대한 여호와의 돌보심과 구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나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소선지서들을 가운데 요나서는 독자적입니다. 서원.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은 이 책의 서원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 히브리어에서 요나는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비둘기처럼 나아가기 원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요나의 사역 시기. 요나의 사역 시기는 선지자 엘리사 시대인 주전 862년경이었습니다. 요나의 사역의 대상. 요나의 사역의 대상은 아수르의 수도인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사역의 장소. 요나의 사역의 장소 또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의 사역의 주제. 요나의 사역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방인의 성 니느웨에까지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 요나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육축을 동정하심으로 심지어 가장 악한 이방인들까지도 돌보시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나서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요나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에 있습니다.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시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킨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키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의 예표에서 계시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3일 밤낮을 땅속에 머물러 계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땅의 중심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곳으로부터 나오셔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하시기 위해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구분. 요나서는 다섯 부분, 즉 서원, 요나가 여호와의 위임으로부터 달아남, 요나의 회개, 요나의 전파, 요나의 편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위임으로부터 달아남. 여호와의 위임. 여호와의 위임은 니느웨의 악에 대하여 요나가 가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생각하셨지만 또한 그분은 저 악한 이방인의 성에까지도 그분의 사랑의 구원을 베푸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는 위임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남.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만일 그 성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바꾸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요나는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로막으심. 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가로막으심을 봅니다. 주권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폭풍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바다의 대풍을 일으키셨으며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폭풍우의 책임은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 제비를 뽑음으로써 발견되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며 그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우리가 지적한 대로 여기에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으며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문 것은 그리스도께서 3일 밤낮을 땅 속에 머무신 것을 예표했습니다. 요나의 회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후에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 장은 요나의 회개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함. 2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의 전파. 3장은 요나의 전파를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위임하심과 요나가 큰 성 니느웨에게 전파함. 요나는 조정받고 교정되고 굴복된 후에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분의 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여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했습니다. 니느웨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함. 니느웨 백성과 왕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왕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치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성이 구원받았습니다. 요나의 편견. 이 책의 4장은 요나의 편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을 때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는 데에서 돌이키시자 요나는 심히 불쾌해하면서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함. 여호와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는 데에서 돌이키시자 요나는 심히 불쾌해하면서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고 전파하도록 명하신 후에 그분의 생각을 바꾸신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 점에 대해 하나님께 찬성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 그로 인해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었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 일어나는 일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니느웨가 멸망하는지의 여부는 그분께 달린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뜻을 돌이키신다 해도 그분이 그분의 생각을 바꾸신다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갖는 대신에 요나는 아주 화가 나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고 대답하셨습니다. 박넝쿨의 공과.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박넝쿨의 공과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성에서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들이우도록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나무로 인하여 심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여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들었습니다. 더욱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니 그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가 그 박넝쿨에 대하여 화를 낸 것이 잘하는 일인지를 물어보셨을 때 요나는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낸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가장 악한 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11절에서 우리는 이방의 가장 악한 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도 돌보셨습니다. 니느웨는 악한 사람 니므롯에 의해 아수르에 건축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요나 시대 이후에 주전 713년경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모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주 예수님은 한물에 요나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첫째가 될 권리를 가진 맏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잘못 반응했으므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첫째가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부어지심 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요나와 같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들여 가서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은 그들을 인도하여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곧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해 진노하셨을 때에라도 그분은 여전히 니느웨와 같은 크고 죄 많은 성을 향하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 두 가지 인자, 즉 소멸시키는 인자와 고난의 인자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확장시키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원을 확장하기 위해 심지어 멀리 떨어진 크고 악한 이방의 도시에까지 이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는 러시아가 오늘날의 니느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범위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키는 메뚜기들은 여전히 소멸시키고 있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으며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회복 안에서 전진하고 계십니다.